1, 2분 일찍 시작을 한게 아니고 준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는지 확인하고, 열장 각부를 확인하고. 그동안 이 허둥지둥해서 채팅창이 밑에 뜨는 현상은 오늘도 똑같네요. 방송이 잘 나오는지 테스트. 라이프니치님, 반갑습니다. 이건 어쩌다가 채팅창이 밑으로 가서 뭔가 화면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번거로워요. 네, 송동근님, 반갑습니다. 벌써 현재 6명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제대로 지켜서 7시 땡 하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슈에님 들어오셨고, 방비님, 아직 시작 안 하고 시작 준비 연습 중입니다. 카메라를, 이제 거리를 맞는지 확인하느라고 그동안 너무 이제 허둥지둥 정신없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 행강님 들어오셨네요. 예. 아이디가 영어로 되어 있고 너무 긴 분은 제가 읽지를 못해서 대충 마지막에 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7시가 땡, 하여튼 제 시계로는 그렇습니다. 아, 7시가 땡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사방담부터 첫 번째 곡기는 하태경과 박지원. 사실 저도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그냥 하태경은 나쁜 새끼고 박지원은 개과천선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떡갈나무숲 귀돌이님이거든요. 네, 서울은 비가, 가랑비가 오락가락 하다가 한 2, 3mm 내렸을 거예요 아마. 부산은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 200mm 온다 그러더니 큰일이네요. 부산 지하철이 침수됐다가 밤새 순식간에 깨끗하게 말라버렸다는 소리 있는데, 이 청소 기술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태경은 이 범민련 운동권 하다가 독재자의 죽으로 변질을 했는데, 이건 그냥 타락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상 전향을 했다는 거예요. 개소리지. 무슨 어려 죽을 사상 전향이야. 네. 미리네님이 처음으로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장님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싹 끄집어내서 세탁기에 넣고 돌려서 빨아서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야. 무슨 개수작이냐고. 솔직하게 말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사상 없었어. 아무 사상 없는 거야. 그냥 유행을 따라간 거죠. 유행가 뭐 서태지고 신곡 나오면 서태지 신곡 부르고 그런 식이지. 그냥 그 시대의 그 유행을 따라간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사상 없어. 다 개수작이지. 까놓고 이야기하자고. 남진 노래 나오면 남진 뭐 님과 함께 부르는 거야. 나훈아 노래 나오면 나훈아 노래 부르는 거야. 그게 무슨 사상이냐고. 사상이라는 것은 좀 뭔가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하면서 통일운동을 했고 그게 먹혔어요. 먹히니까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김일성주의가 조금 먹혔어요. 김일성주의가 뭐냐? 스탈린은 스탈린주의, 모택동은 모택동주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 없냐? 그 당시 중국하고 북한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중국 편에 붙으려니까 골치 아프고 소련 편에 붙으려니까 또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붙지? 아, 나는 따로 독립하자. 이게 김일성주의예요. 이게 무슨 사상이냐고. 이 사상이야? 초등학생 또안 넘어가겠다. 그냥 등신 삽질이지 무슨 사상이야. 그냥 아, 소련 편에 붙을까? 중국 편에 붙을까? 아니야. 나는 내 편이야. 나는 어느 편에도 붙지 않겠어. 이게 무슨 사상이냐고.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사상이다 그러고 사상 전향을 하기는 뭘 개뿔. 사상도 아닌데 사상 전향할 게뭐 있어. 그냥 남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태경이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하태경 이 얼굴 생긴 거 딱 봐도 이상하잖아. 머리카락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게 콤플렉스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왜 그러냐고. 머리 스타일만 봐도 뭔가 좀 이상해. 박지원은 옛날에 전두환 찬양하다가 아 이게 잘못이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민주투사로 각성을 했는데 박지원도 원래 아무 사정이 없었어요. 그냥 전두환 시킨 대로 그 하다가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나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하여간 그 옛날에 그 미통당 국회의원 중에 멜빵바지 입고 다니는 이상한 아저씨 있었죠. 진성호 뭐 이런 거. 호섭이 머리 한 사람도 있고. 하여간 이런 사람들은 상태가 정상이 아니야. 딱 봐도 머릿속에 얼굴이 딱 보이잖아. 하태경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상 없어. 아무 사상 없어. 그냥 유행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전향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유행 주사파 유행이 끝났구나 하고 재빨리 이제 다른 유행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파의 본질이 뭐냐? 아직도 주사파 몇 놈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맥이 인맥. 그러니까 주사파들은 자기들끼리 이 숫자가 적으니까 더 결속력이 단단해진다는 거죠. 주사파뿐만 아니라 운동권 하는 애들 보면 전부 인맥이 인맥. 그래서 뭐 친노니 반노니 이런 것도 결국 다 인맥 이야기고 같은 인맥 있는 사람끼리 똘똘 뭉치자 이런 거죠. 정의당도 알고 보면 다 인맥이야. 그 정의당 활동을 왜 하냐고 인맥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방송 PD다, 뭐 신문 기자다 이런 걸 활동하려면 인맥이 빵빵해야 돼요. 근데 옛날부터 그 국회의원 그 보좌관 중에는 정의당 출신 보좌관이 일을 잘한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에 이 활동을 하면 좋은 인맥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의당 출신 보좌관을 막 한나라당에서 옛날에 많이 빼갔어요. 민주당에서도 막 정의당 국회의원 한 명 떨어졌다 하면 그 밑에 있는 보좌관들 싹 쓸어간다는 거야. 와, 정의당은 인맥이 빵빵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 빼각이죠. 아무도 없어. 맹탕이야, 맹탕. 그래서 무슨 노선이 어떻고 하는 걸 그냥 개삽질이고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먹히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용호라든가 하태경이 하는 것은, 행동은 TV에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TV에 뜰 찬스다. 내 목소리 어떨까 하고 집에 와서 막 얼굴에 화장 좀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 거고. 예, 다음 곡기는 독일의 반 러시아 행동. 이번에 그 G7에 확대한다고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끼워주고 한국도 끼워주자. 브라질도 끼워주고. 이러니까 그 일본 아베는 당연히 반대하고 독일도 반대한다 그러는데 왜 독일이 반대하는가? 여기 제가 최신 이론이 나왔어요. 원래 비스마르크 때부터 이 독일은 러시아하고 친화하는 게 외교 전략이었어요. 그러다가 러시아하고 전쟁해서 망했는데 스탈린도 원래 이제 비스마르크 때부터 독일하고 러시아는 친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독일하고 친할 줄 알았지 전쟁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러다 한 방 맞은 거고. 근데 이 러시아와 친하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동유럽이 러시아를 너무 싫어해. 사실 러시아 주변에 있어서 이 혜택 본 나라 없어요. 러시아 주변에 있으면 항상 힘든 거야.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청나라 주변에 있어서 이 즐거운 나라는 없습니다. 조선도 망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청나라 주변에 있으면 망해. 그게 뭐냐면 이 동네 깡패였어요. 동네 깡패. 영국은 해적질을 하는데 세계 깡패란 말이죠. 차라리 세계 깡패는 괜찮아. 저 세계에 가서 깡패질을 하니까. 근데 동네 깡패는 무서운 놈이에요. 동유럽이 좀 떨려고 하니까 폴란드가 깡패지다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깡패지다고, 시골에서 깡패지는 거. 독일이 발전한 것도 동네 깡패로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헝가리, 뭐, 오스만 제국 이런 애들 동네 깡패인데, 동네 깡패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유럽의 역사를 보면 동네 깡패는 영국이 항상 총대를 메고 주동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사살 눈치 보고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가세해서 이제 몰매를 주는 거예요. 동네 깡패는 몰매를 주자. 이게 유럽의 규칙이라고. 근데 지금 새로 떠오르는 동네 깡패가 누구냐? 바로 중국이죠. 근데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인들은 중국 역사를 알아.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일단 중국에 관심 없고 중국 역사도 모르고 중국이 왜 저러지? 쟤들은 뭔가 이상해. 아, 쟤들은 뭔가 기분이 나빠. 쟤들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이유를 자기들 잘 몰라. 중국은 콤플렉스가 있죠. 아편전쟁 때부터 중국이 세계 열강 여러 나라들에게 워낙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제 복수할 타이밍이 됐다. 이런 거죠. 근데 중국의 그런 원한, 아편전쟁 때부터의 그 해묵은 원한, 저는 그게 중국 스스로가 치유해야 될 질병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이렇게 된 것은 열강이 중국을 침략했기 때문이 아니고 까놓고 이야기하자고 청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 때 영토가 중국 영토고 명나라 만리장성 바깥은 중국이 아닙니다. 근데 강희제가 다 정복을 해서 그 넓은 만주 땅, 몽고 땅, 티베트 땅, 위구르 땅, 베트남까지 들어갔어요. 인간이. 그래서 강희제가 정복한 땅을 중국이 어부지리로 먹었는데 그냥 내려 먹어버린 거예요. 다 뱉어내야지. 만주가 왜 중국이냐고. 옛날 그란족, 뭐 돌궐족, 뭐 다양한 종족이 만주에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해피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려하고 송나라 사이에 금나라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있을 때는 금나라 뭐 이런 그란 뭐 이런 나라도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국경을 맞대면서 이제 우리나라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네 깡패들은 손을 봐야 된다. 이게 국제사회의 규칙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동네 깡패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를 맞아야 된다. 중국인들도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청나라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 청나라가 정복한 영토를 당연히 중국 것 이렇게 먹어치울 때부터 뭔가 이 중국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그래서 겸손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중국 지도자라면 그 당연히 이제 위구르, 티벳, 홍콩 이런 나라들은 일국 이체제를 적용해서 위구르의 영토는 중국이 가지되 도시는 위구르 니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은 절대 그렇게 못하고 그 반대로 갑니다. 그냥 위구르에 가서 학살을 한번 하고 가야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정치 구원에 끼워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정치를 잘하면 안 되고 하여튼 피바람이 한바탕 일어나야 아 고생했네 욕먹었네 하고 이제 시진핑 후계자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중국은 나쁜 짓을 해야만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중국이 저렇게 삽질을 할 것이다 하고 세계는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반 러시아 행동은 러시아와 독일이 친하다는 사실을 들키면 동유럽 나라들이 패닉에 빠져서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괜히 그 푸틴은 끼워줄 수 없어. 이래서 한국도 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김영태님 반갑습니다. 독일은 이제 러시아 가스를 받았어야 겨울에 안 얼어 죽죠. 네, 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외교 정책이 옛날부터 친러시아였어요. 그게 독일이 사는 길이었다고. 예. 다음 곡지는 산샤댐 위기인가, 삼협댐이라고 하죠. 이 산샤댐이 무너진다고 대만 언론이 계속 허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농담으로는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산샤댐 그 무너지면 어쩌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왜냐면 꼭 산샤댐이 아니라도 그 뭐, 위아래로 많아요. 댐 많아. 그 치수가 잘 안 되어서 옛날부터 중국 하류에는 거대한 호수가 생겨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생겨요. 근데 이제, 옛날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밀고 가면서 그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중국이 치수를 하면서 그게 오히려 막혔을 거라고. 그래서 큰 비가 와서 그 한바탕 뚫어줘야 다시 물길이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 이 댐을 만든 게 아닌가. 뚝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댐이 무너진다는 것은 IQ가 떨어지는 거예요. 댐이 왜 무너져? 사력 때문에, 뭐, 이 중력식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소양강 댐은 흙이 물살에 쓸려 내려가면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공구리 댐이 안 무너지죠. 그게 왜 무너지냐고. 그냥 무너진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뭐, 수위가 몇 미터 남았다,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과학자들이 설계한 거라고. 과학자들 조져야지. 과학자들도 물어봐야, 이댐 무너집니까? 그럼 과학자들이 안 무너집니다. 그러면 안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무너질 댐이라면 진작에 무너졌지. 이전에도 이 산사 댐이 이 수위가 올라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댐이 무너진다는 건 부실공사로 무너진다는 거고 비가 온 거는 댐 무너지는 원인이 아닙니다. 애초에 댐을 잘못 만든 거죠. 무너진다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보통 이 대만 아저씨들이나 해외에 있는 반체제, 반중국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 블로그나 이런 걸 보면 막 좋은 얘기 막 중국 공산당 비판을 막 하다가 갑자기 외계인, 초능력, 4차원, 뭐 기공술, 태극권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신뢰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점잖은 이야기 막 중국 비판 막 하고 막 급품을다 갑자기 4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뭐 달 착륙 음모론, 뭐 지구 평면설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 아저씨들은 원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랬어. 뭐 대시원 기부라고 파룬궁 신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제가 중국 사이트를 중국 반체제 인사 사이트를 몇 군데 봤어요. 보니까 항상 그러더라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뭐 4차원 초능력 유리겔라 그러고 막 텔레파시 뭐 이런 괴력 난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생각엔 도교 사상 때문이 아닐까. 공자의 사상은 이런 걸 비판하는 건데 도교 사상을 배워서 뭐 손오공 뭐 수호지 저팔계 이런 것 좀 깨워줘야 뭐가 요괴들도 막 설치고 막 그래야지 요괴도 없고 손오공도 없고 수호지도 없고 막 양산박도 없고 그럼 재미가 없잖아. 이래서 괜히 그 끼워주는 게 아닌가. 이게 저의 추측입니다. 중국 그 반체제 아저씨들은 그 쓸데없는 뭐 4차원 초능력 이런 거 좀 이야기하지 말자. 신뢰를 좀 얻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다음은 중국 4대 오판과 10대 각성. 최근 이제 미국, 중국 두 나라가 휴스턴과 청두에서 영사관을 폐쇄한다 그러고 난리를 치고 있죠. 예, 일로라도 파비치님 반갑습니다. 아레트님 반갑습니다. 예. 중국의 이 신냉전,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 상황에서 중국 입장을 이해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히 중국사를 공부하게 돼. 한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히 뭐 송나라, 청나라, 명나라 이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계속 중국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자연히 알게 된다고. 근데 서양 사람이 중국 역사를 알겠냐고. 서양 사람 입장에서 중국은 이해 못할 나라인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관심 없어. 그래서 중국이 이 홍콩, 위구르, 남중국해 등에서 지나치게 힘과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역사를 보면 그럴만하다는 단서는 있어요. 특히 이제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니까 명나라 잔당들이 다 그 바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명나라의 잔당들이 남해 바다에 쫙 흩어졌기 때문에 중국 아저씨들이 손길이 지나지 않은 곳이 없죠. 그러니까 다 중국 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중국 아저씨들이 뭐 필리핀도 가고 아, 인도도 가고 안 간 나라가 어딨냐고. 그렇다고 또 그게 중국 땅은 아니죠. 그래서 이 중국이 아까 얘기했듯이 동네 깡패 짓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역사를 보면 항상 그 폭주하는 동네 깡패들은 영국이 주동자가 돼서 꼭 집단으로 몰매를 하기 때문에 이 그걸 300년 동안 해왔어요. 주로 영국이 주동해서 나폴레옹을 조지자, 히틀러를 조지자, 오스만 제국을 조지자, 헝가리를 조지자, 러시아를 조지자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 뭐 4대 오판, 뭐 10대 각성 이러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계 중국 편을 들 날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중국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보다 미국이 북한과 교섭을 해서 주한미군을 북한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이야. 만사행동이지. 주한미군이 왜 남쪽에 있냐고. 북한이 있어야지.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회담을 해서 이런 걸 통크게 결정해야 되는데 볼턴이 털었죠. 볼턴이 전형적인 또라이, 또라이. 어휴, 머리가 안 돌아간 사람이야. 근데 미국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중국하고 대결하려면 북한을 꼬셔야 되겠다. 옛날에도 그랬잖아. 소련하고 대결하려면 중국하고 핑퐁을 외교를 해야 되겠다. 탁구 치고 탁구 몇 판 치면 이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북한하고도 뭐 탁구 대신 뭐 햄버거라도 몇 개 먹고 왔다 갔다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북한에는 뭐 서커스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막 미국에서 한번 공연하고 그럼 북한하고 미국이 친해버리면 중국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결국 이런 이야기는 나오게 돼 있어요. 미국 사람이 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티격태격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공화당의 반중 노선을 민주당이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오히려 더 중국 옥죄기에 들어갈 거예요. 바이든은 트럼프가 못한 걸 하겠어 하면서 북한의 주한미군을 북한으로 가져가겠어 이렇게 나올지도 모른다. 물론 이건 희망사항이고 중국, 미국에 그런 카드가 있다는 거죠. 다음 곡기는 동원이란 무엇인가? 어제 했던 이야기에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보태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대중들의 기호에 국가를 맡기면 안 됩니다. 보통 민주주의니까 아, 쪽수가 최고다. 대중들에게 판단을 맡기자. 이거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처음엔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대중들이 원하면 하는 거야! 하고 이제 이명박이 선거구호를 그런 거 썼어요. 국민이 원하면 한다! 이명박 선거구호인데 굉장히 위험한 국민이 개고기를 먹지 않으면 먹는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 파퓰리즘이라고 그러죠. 파퓰리즘을 하다가 정권 뺏겨요. 정권 뺏기면 또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계속 반복해서 경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민주주의가 대중영합적인 행동을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 굉장히 멍청한 거야. 그래서 이 대중들의 기호에 맡기면 영화는 1년에 한번 성종영화만 추석하고 설날에 성종영화만 보려고 그러고 노래는 뽕짝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림은 이발소 그림만 살려고 그러고 모든 게 개판이 됩니다. 우선 추리닝만 있고 점점점 이제 수준 이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옛날부터 화장실이 엉망이었는데 대중들은 보통 길거리에 똥을 싸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 막 화장실을 만드니까 아, 이게 서양의 침략이다. 화장실은 만드는 것은 서양의 침략이다 하고 이 똥장사들이 그렇게 선거구호를 내건 거예요. 서양 오랑캐들이 와서 공중 화장실을 지어서 우리 똥장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원래 똥장사가 옛날 수지많은 장사였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옛날 런던에도 런던 북쪽 말똥파하고 남쪽 말똥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런던 사람은 마차를 타고 다니니까 마차들이 길거리에 말똥을 사는 거죠. 그럼 길거리에 말똥이 쫙 깔려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중국에 와보고 아, 중국 길거리는 완전히 똥판이야, 똥판. 길거리가 완전히 똥밭이더라고, 이러는데. 그럼 유럽은 안 그랬냐고. 유럽은 완전히 말똥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옛날에는 사람 똥이었는데, 옛날에는 2층에서 요강에 담긴 똥을 창 밖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다녔죠. 하이힐 신고. 똥 안 밟으려고. 근데 19세기까지 이 길거리에 이제 그런 식으로 2층에서 똥을 던지진 않았는데, 그 대신 이제 말똥이 거리를 점령한 거죠. 그래서 말똥파들이 있는데, 그 말똥을 수집하는 업자가 있어요. 이 말똥이 이제 비료를 쓰고 막 이렇게 굉장히 잡잘하다 보면 마분지 말똥으로 만든 종이죠. 그래서 말똥이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그래서 비싼 거라고. 그래서 길거리 거지 고아소년들이 말똥파에 가입해서 이제 말똥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그 똥탕 문화도 그 서양에 대한 반대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길거리 똥을 청소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가자. 우리는 똥을 유지하자. 똥을 유지하자. 유지하자. 이런 개삽질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똑같아. 서양 사람이 개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개고기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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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다고. 덩신짓 아니야. 이렇게 대중들에게 기호에 맡겨버리면 아, 고기는 개고기야 좋아. 그리고 막 음식은 MSG만 많이 넣으면 돼. 백종원 와서 설탕만 넣어서 설탕 팍팍 넣어. 이런 모든 게 개판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의 기호에 맡기면 안 되고 엘리트라든가 이 좀 아는 사람, 이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예를 들면 점심을 어디서 먹지, 어느 식당에서 먹지 하면 제일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 제일 좋은 식당을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된장찌개 먹자, 김치찌개 먹자, 맨날 똑같은 거 먹는 거예요. 근데 성질 더러운 사람은 아 오늘 뭐 새로운 카레집이 있다, 뭐 새로운 스파게티집이 나왔더라, 가보자 해서 제일 성질 더러운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고. 이게 문화라는 거죠. 그 문화라는 건, 에티켓이라는 것은, 교양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고, 제일 그 성질 더러운 놈, 아스퍼거, 이런 이상한 아저씨들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 안 하고, 그냥 대중들의 뜻에 맡기자 하면, 개고기 먹자, 설탕 팍팍 넣자, 막 미역 팍팍 넣고, 막, 길거리 똥 싸고, 막, 엉망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길거리 침 탁 뱉고,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은 공무원들이 이 민원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미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식당 종업원이 인종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매번 가는 식당에만 가요. 그냥 팁을 줘야 되는데 신경전이 벌어진다는 거죠. 웨이터가 딱 보고 새로운 손, 낯선 손, 처음 보는 손님이 오면 일부러 딴 데 봐요. 애를 먹여야지. 딴 데 보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손 고객이 아, 웨이터한테 잘 보여야 돼. 좀 얻어먹겠구나 해서 비싼 걸 시켜요. 아, 10만원짜리 딱 시키면 웨이터가 딱 친절하게 딱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는 나한테 웨이터한테 잘 보여야지 안 그러면 침 뱉는다고 이렇게 겁을 빡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미국인들은 가는 식당만 가고 나중에는 식당도 안 가고 아예 이제 햄버거만 먹고 길거리에 앉아서 쭉 앉아서 그 패스트푸드만 먹게 되는 거죠. 식당이 무서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식당에 가면 웨이터하고 잘 사귀어야 되고 웨이터하고 잘 사귀려면 비싼 거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식당에서 외식 한번 하는 게 꿈이 돼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점점 나빠집니다. 어느 나라도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지성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는 엘리트가 이끌고 지성인이 이끌어야 된다. 물론 이제 지성인이 이끌으라고 하면 또 진중권 같은 변희재 같은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내가 지성인이야 그러고 하태경 같은 인간이 내가 지성인이야 하고 이제 개삽질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론가가 있고 이 농객들도 있고 그 평론가와 농객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바닥이 좋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개판된 거죠. 그래서 엘리트 지성인 마니아 교양인 매너 있는 사람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어야 문화 지체에 빠지지 않고 일배충이라든가 이런 게 힘을 잃게 되고 사회가 똑바로 돌아가는데 그냥 이제 지적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오바해서 막 무슨 정치적 올바름이니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걸로 계속 사람을 좁히면 이제 미통당이 집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개고기 먹니 하고 물으면 인종차별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건 그 사람이 이제 교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너희들은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양이 없는 거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돌려서 하지 그걸 정면으로 중국 가서 너희들 화장실 왜 그렇게 더러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중국에 가서 중국 요즘 화장실 좋아졌던데 이렇게 말해야지 중국에 가서 내가 잘 살펴보니까 아직 화장실 더럽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조금 이렇게 좋게 말해야 돼요. 그게 교양이죠. 정면으로 얼굴에 침 뱉어버리면 안 되죠. 개고기는 옛날 서양도 다 먹었어요. 근데 요즘 안 먹는 이유는 먹을 게 많아지니까 굳이 개고기를 먹을 게 없다, 먹을 이유가 없다 이런 것도 있고 그 핵가족이 진행되면 사람들이 다 집에서 개를 키우게 돼요. 왜냐?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개와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그 애견인과 그 뭐야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점점 권력이 세져서 이제 사회의 권력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변화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계속 동사무소에 항의 전화하고 시청 구청에 전화해서 계속 산에 있는 개를 고양이를 보호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어. 그 뭐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 부지런하고 24시간 체조로 일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가끔 한 번씩 이제 시청이 전화하고 그러니까 힘싸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캣맘이 이겨요. 캣맘의 전투력이 엄청나. 1당 100이야. 캣맘 한 사람이 보통 지나간 사람 100명을 당해. 그래서 항의 전화하고 시청에 전화하고 구청에 전화하고 온 인터넷에 올리고 난리를 쳐가지고 다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캣맘 엄청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원의 개념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회가 그런 식으로 이 팽팽한 긴장 상태, 동원 상태에 있어야 된다. 동원이란 말은 제가 그렇게 용어를 정한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까다로운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게 동원된 상태, 긴장된 상태, 상호작용이 활발한 상태예요. 그냥 네 알아서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설탕 팍팍 쳐서 먹고 뭐 영화도 이상한 심파극이나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 부족한 거고 그 사회가 퇴행을 한다는 거죠. 동원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는 당연히 재밌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점점 그렇게 하면 심파극이 되고 똑같은 영화가 천편일률적인 영화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두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조금 더 재밌다, 이 영화가 조금 재미없지만 좀 수준이 높다 하면 이걸 봐야 돼요. 왜냐? 이걸 보면, 심파극 영화를 보면 완전히 빠져들어서 에너지가 싹 빠져나가면서 극장이 가기 싫어져요. 그래서 한동안 극장에 안 가. 그래서 천만 찍는 심파 영화 1년에 4편 나온다 하면 1년에 4편만 영화 보고 영화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심파 영화를 보면 자기 몸에 에너지를 다 빼내기 때문에 기운을 쭉 빼. 그래서 사람이 축 처져요. 감동, 눈물, 콧물, 막 웃고 떠들고 하다가 완전 기운이 다운돼서 영화 보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시장이 다 망해. 그래서 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중들의 막연한 기호를 따라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최악이 되기 때문에 좀 아는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 마니아, 골수분자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사회가 팽팽한 긴장 상태가 되어서 사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다음 이야기는 구조론 쉽다.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한 번씩 얘기해 주는 건데, 구조론이 뭐냐? 생각하는 방법이죠.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있냐 얘기죠.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추론을 하느냐 얘기죠. 보통 추론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생각나는 거야. 또 시험 문제를 보면 막 추론을 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답을 외웠지. 암기했으니까 그냥 아는 거야. 그냥 아는 걸 찍는 거지. 무슨 그 추론을 하냐고. 그래서 그냥 기억하고 있는, 암기하고 있는 지식을 꺼내 쓰는 것은 추론이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 경험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경험을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은 만물박사 아저씨가 이기는 거죠. 근데 이 위대한 진보는 전부 추론에 의해서 일어나지, 아인슈타인이나 뭐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추론을 합니다. 내가 봐도 전 세계에 추론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천재적인 과학자나 이런 좀 똑똑한 사람이나 작가, 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추론하고, 일반인들은 그냥 대충 그냥 생각이 그냥 뿅 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는 거죠. 이건 추론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추론을 해봤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추론을 하려면 무조건 구조론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설픈 구조론이든 맞는 구조론이든 혹은 구조론 비슷한 것이든 모든 추론에는 구조론이 약간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노자라든가 퇴계를 비판하지만 그 퇴계의 유언론 이론에도 구조론이 살짝 들어가 있고, 노자의 도덕경에도 구조론적인 요소가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자의 도덕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걸 읽으면 영감을 받아요. 왜 영감을 받냐? 그 구조론적인 요소에 영감을 받는 거예요. 영감을 받는 건 연역을 할 패턴이 있다는 거죠. 패턴을 뺏겨먹을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는 거죠. 저절로 생각나는 것을 따라가는데, 동서고금의 고수들은 나름대로 구조론 비슷한 걸 갖고 있더라. 예를 들면 에디슨이라든가, 에디슨하고 싸운 테슬라라든가,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이 두 사람 다 구조론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에디슨은 나름대로 포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흙간에서 바늘을 잃어버렸다. 테슬라는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바늘은 뭐지? 이 새로 되어 있다. 쇠하고 통하는 건 뭐지? 자석이다. 자석이 필요하구나. 막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바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과연 자석으로 흙간에서 바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자석으로 흙간에서 바늘을 찾을 수 있다면 굉장히 이 빠른 속도로 순식간 찾을 수 있지만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편집사에 끼어있는데 자석을 해도 안 나올 수가 있지. 그럼 자석 엄청 센 걸 가져와야 되는데 흙간에서 자석을 어떻게 엄청 센 걸 가져왔어요? 자석을 쓰는 테슬라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지만 사실은 이게 비과학적인 거예요. 에디슨의 방법은 어떤 거냐면 그 흙간에 있는 모든 지푸라기를 포도 시스템으로 걷어내버린 거예요. 지푸라기, 불리기, 선풍기 이런 걸 동원해서 지푸라기를 바람에 날려버린 거죠. 그러면 남는 게 바늘인 거예요. 얼마나 쉬워. 에디슨이 오히려 더 빨리 바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이제 테슬라의 주장에 반박하는 말로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 1%의 영감은 아까 듯이 선풍기로 흙간에 있는 지푸라기 다 날려버리는 것이고, 99%의 노력은 그 선풍기 가져 돌리는 선풍기를 옛날 수동식으로 막 돌려야 돼. 그게 노력이죠. 그래서 에디슨의 방법도 괜찮다. 예, 흑간을 불태우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에디슨을 무시하면 안 된다. 에디슨도 구조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학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천재들은 다 구조론적인 방법을 굉장히 사용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걸 제1원리라고 했는데, 제1원리가 구조론의 마이너스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핵심을 찾아가는 거죠. 자동차라고 말하면 파워트레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자. 그럼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생각할 필요 없어. 핵심! 핵심이 뭐냐? 에너지! 에너지는 뭐냐? 엔진! 엔진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엔진 효율을 최고로 만들어봐. 간단하잖아. 답이 딱 나온 거예요. 1초 만에 답이 나와. 이걸 가지고 막 머리 쥐어짜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후진국에서 하는 덩신들이 하는 삽질이고, 왜냐면 후진국은 이제 어차피 기술이 안 돼. 어차피 엔진 기술이 없어.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자.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 엔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력과 토크. 그럼 어떻게 하지? 기술 없어. 독일에 가서 기술자 빼올까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일본 이제 스카우트 할까요? 미국에서 어떻게 기술 제휴를 해볼까요? 이런 거지. 현대는 어차피 기술이 없어서 답을 알아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현대는 생각을 안 할까? 생각해도 못 찾아. 그냥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엔진에서 한계까지 도달해버린 게 BMW예요. BMW는 이미 쇳덩어리를 가지고 가솔린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걸 찍어버렸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까지 가버린 거야. 그럼 그걸 이제 바퀴까지 연결하는 서스펜션 BMW, 아니 벤츠가 잘해요. 벤츠는 그 엔진의 힘을 바퀴까지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 출렁거림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빼먹을 수 있다. 이런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럼 미국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하냐? 없어. 그냥 소비자한테 불만을 물어본다고. 소비자한테, 자, 소비자 여러분, 어떤 차가 좋아요? 그럼 미국 소비자는 큰 차! 그런다고. 그럼 큰 차를 만들어! 얼마나 쉬워. 이게 미국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이디어나 생각, 기술 없어. 그냥 소비자한테 물어본다고. 소비자는 무조건 퇴행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비자한테 맡기면 최악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큰 차! 그러면 큰 차 만들어도 다 망해버리고, 일본 차가 작은 차로 밀고 들어오니까 미국 자동차 시장을 일본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네, 에디슨의 소거법이 그 추론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자동차 만드는 방법은 플러스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가 점점 커졌어. 근데 요즘은 이제 기름값이 싸지니까 다시 큰 차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다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큰 차를 규제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연비가 나쁜 미국 차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미국 차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자동차가 망한 것은 소비자한테 물어보고 대중들의 의견을 따라서 원하는 대로 이런 차를 만들어달라. 그럼 만들어줄게. 이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차도, 아니,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삼성 갤럭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그 유통사한테 물어봅니다. 소비자 불만이 어떤 거 있지? 그럼 유통사들이, 아이고, 요즘 그 고객들이 점포에 와가지고 이런 불만을 제기하더라. 아, 저런 문제를 제기하더라. 아, 그럼 그거 해결해 줄게. 딱 장부에 다 적어가요. 그래서 불만 수집 딱 해가서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아, 소비자들이 이런 불만이 있다니까 이걸 만들어. 이게 플러스 전자기로. 그럼 망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도 이제 갤럭시가 이 정도까지 따라왔으니까 2등은 하죠. 1등을 못한다는 거지. 1등을 하려면 핵심, 제일 중요한 핵심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제1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말하면 엔진이 핵심이다. 강성이 핵심이에요. 강성. 자동차가 뒤틀리지 않고 엔진의 에너지를 바퀴까지 전달하는데 어떻게 최대한 빠른 경로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강성인데, 이런 게 벤츠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는 거죠. 그런 핵심을 딱 장악하면 해결되는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뭐지? 아, 타이어가 문제입니다. 그럼 타이어 좋은 타이어 회사 알아봐. 구디어가 좋은 회사. 그럼 구디어 회사하고 계약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잘해봤자 2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삼성에는 추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문제가 생기면 어느 회사하고 기술 제휴를 하면 되지? 어느 회사를 인수해버리면 되냐? 어떤 기술자를 빼오면 되냐? 이런 플러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플러스 생각은 다른 회사가 뭔가를 놓치면 곧 주워먹는 주워먹기라고. 뒤에 따라가면서 1등 회사가 흘린 거 없나 주워먹는 전략이죠. 이것도 최악은 아닌데, 이거는 추론이 아니고 그냥 강아지가 배회하는 것 똑같아요. 강아지가 길을 찾을 때 냄새를 맡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냄새를 맡고 그냥 가요. 냄새를 맡고 그냥 막 가. 아무 데나 가다가 냄새가 안 나. 그럼 또 방향을 틀어. 또 냄새가 안 나. 또 방향을 틀어.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 이론을 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답을 딱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하나 찍어. 찍은 다음에 이게 아니다 하면 방향을 틀어서 이거 제끼고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정답 찾아가는 건데, 이렇게 가다가 잘못되어 버려 영원히 못 찾는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하는 행동도 똑같아. 일단 상대방이 하는 거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한나라당이 공급하고 우리는 그러면 수역제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덩신이지. 그러다 집값 올라버렸잖아. 내가 다 이런 상황을 예견했다고. 민주당이 이 집값을 못 잡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무조건 한나라당 반대로만 한다. 한나라당이 오른쪽으로 하면 우리는 왼쪽.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딩이지. 그래서 무조건 남들 반대로만 한다. 이것도 50%는 맞는 방법이에요. 50%밖에 못 먹는 방법이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딱 이 수준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하고. 자기 거의 대부분 이제 대선 주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전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했는 방법을 따라해요. 그럼 정동영은 노무현이 했는 방법을 따라한다.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이명박을 따라하자, 안철수. 이런 식으로. 박근혜가 떠니까, 아, 박근혜가 공주 전략으로 떠서 난 왕자 전략.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마크롱이 떠니까, 마크롱이 극중으로 떠서 나도 극중. 그러고, 안철수.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되면 나도 트럼프. 그러고 이제 점점 우양우를 하는 거예요. 한심한 놈이지. 그러니까, 그, 안철수가 추론이라는 것을 할까? 안 해요. 아무 생각 없어. 껍질을 깨고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간단해.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 그럼 집을 정리하자. 어떻게 정리하지? 일단 책은 책끼리 뭐고, 그릇은 그릇끼리 뭐고, 옷은 옷끼리 뭐고, 이게 구조론의 질, 질은 결합한다. 결합은 원래 이 비슷한 것끼리 결합이 잘 돼요. 그릇은 그릇하고 결합이 잘 되고, 나무는 나무하고 결합이 잘 되고, 종이는 종이하고 결합이 잘 되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하고 결합이 잘 되죠. 쇠는 쇠끼리 결합이 잘 되니까 용접을 해버리면 되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결합이 잘 되니까 본드로 붙여버리면 되고, 나무는 이제 대패를 깎아서 짜맞추면 되고, 옷은 바느질을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같은 그 질이 같은 성분끼리 결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구조론은 질이 맨 앞에 오는 이유는 질이 같은 것끼리 결합이 잘 되기 때문이다. 간단한 이유예요. 그래서 일단 같은 것끼리 모은 다음에, 그러면 책은 책장에, 그릇은 찬장에, 옷은 옷장에 딱 넣으면 돼. 이게 입자죠. 이렇게 같은 것끼리 모아서 모으는 게 질이고, 모아서 독립시키는 것은 입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운반을 해야 돼요. 그게 힘이고, 운반해서 가는 동안 시간이 걸리죠. 그게 운동이고, 그게 끝나면 이제 그 양인데, 얼마나 쉬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질과 입자고, 힘 운동량 하다 보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이게 하게 돼 있다고. 힘은 입자를 하다 보면 이 입자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힘을 쓰게 돼 있어. 근데 실험을 한다. 상대방을 딱 잡아야 되죠. 잡으면 상대방이 입자야. 그럼 입자가 나를 막 밀어붙이는 거야. 버티면 그게 힘이야. 그래서 힘은 특별히 힘을 쓰려고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힘을 쓰게 됩니다. 힘을 안 쓰면 일단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힘을 안 주고 있으면 자빠져요. 힘을 꽉 잡아야죠. 차가 흔들리더라도 힘을 꽉 잡아야죠. 내가 힘을 주려고 안 해도 상대방이 힘을 줄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주줄 힘이 빡 들어가요. 그러면 흔들리는 배 위에 뭐 난간에 아슬아슬한 곳에 서 있으면 가만히 서 있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아파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난간에 한번 서 있어 보라고. 그냥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위 끝에 서 있으면 가만히 서 있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은 저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막 힘을 찾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입자를 찾으면 이미 나는 힘을, 다리에 힘을 주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다 보면 운동을 하게 되죠. 내가 힘을 확 쓰면 움직이면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와 힘과 운동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 밑에 세게나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질만 찾으면 다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브레인스토밍, 뭐 자유연상법 뭐 있더라고요. 또 뭐 있는데 그보다 뭐 터리 구조를 만드는 것도 있고, 저도 제가 여기 게시판에 써놨습니다만, 아, 마인드맵. 근데 이런 걸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두 개의 팀을 나눠서 이쪽은 마인드맵인지 뭐 브레인스토밍인지 그런 걸 하고, 이거는 그냥, 이 팀은 그냥 하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 생각을 만들어 찾아내냐 보니까 아무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그걸 왜 하냐.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면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돼요.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 반복한다고. 마인드맵이다, 종이에다 그리다 보면 일단 중복은 피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마인드맵이나 브레인스토밍이나 뭐 이런 게 도움이 된다. 그냥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진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의미가 없다. 그냥 뭔가 회의하는 것처럼 전시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종이 딱 펴놓고 마인드맵을 한번 그리자. 그러면 직원들이 아, 우리 사장님 뭐 좀 안 해. 그러고 막 박수 치고 막 최고야 그러고 칭찬 들어오고 이런 걸 노리는 거야. 실제 아무 효과 없어. 그럼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고. 초등학교 일기 쓸 때 어떻게 생각했지? 고지식하게 뭐 매일매일 일기 쓰는 아저씨는 존경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한 달치를 한꺼번에 몰아 쓰잖아요. 하루만에 한 달치를 어떻게 쓰냐고. 포도 시스템으로 써야지. 딱 봐도 뭐 오늘은 접시를 깼습니다. 내일은 강아지 배를 찼습니다. 그 다음 날은 뭐 논에 가서 배를 밟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가지 잘못을 하고 반성했습니다. 끝. 얼마나 쉬워.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중간에 한번 끼워주고. 똑같은 패턴으로 기계적으로 공식에 맞춰서 포도 시스템으로 에디슨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시작을 잘해야 돼. 첫 시작을 너무 범위를 좁혀버리면 점점 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범위를 계속 좁혀가는 게 구조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구조론은 범위를 폭넓게 시작하자. 그게 뭐냐, 질의 결합이다. 결합되는 것은 다 일단 끌고 와라. 일단 어떤 기준을 세우고 이것과 연결돼서 결합될 수 있는 것은 다 가져와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자동차가 있다면 일단 뭐 자동차 사진도 있어야 돼. 자동차와 연결된 게 도로, 신호등, 고속도로 톨게이트, 뭐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일단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을 시켜보는 거죠. 질의 결합으로부터 생각을 시작한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딱 보다가 남들이 저쪽으로 가서 망하면 난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개가 쓰는 방법이고 시행착오와 오류시정의 방법이에요.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아 이게 아니지 하고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막 수요 억제만 하다가 안 되니까 아 이번에 공급 증가로 가보고 막 최저임금도 막 1만 원까지 올린다 하다가 또 안 뜨거라 싶어서 다시 이번엔 안 올린다 그러고 막 확 가다가 안 되면 방향 전환. 이것도 사실 조금 먹히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조론적으로 방향을 계속 끌다 보면 점점 좁혀집니다. 처음에는 확 끌다가 나중에는 조금 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찾아가는 방법인데 이것도 최악의 방법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좀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조론 생각하는 기술이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무 기술 없이 그냥 저절로 생각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냥 머리에 힘을 줘. 힘 빡 주는 게 그러다가 저처럼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하얗게 된다. 오자수도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하루 만에 머리가 세웠다 그러는데 생각하는 기술이고 보통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99%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재탕하거나 비슷한 것을 뭐 짝짓거나 이런 식으로 자유연상법 정도를 쓰는데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다. 대부분 이전에 했던 걸 따라해요. 근데 이런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자기가 어떤 방법을 썼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안철수다. 그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그래서 참모들하고 모아놓고 야, 이 방법 어떻겠냐 하면 다 시큰둥해서 이렇게 고개를 갸웃한다 그러면 아,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박근혜가 했는 방법을 써보자. 그러면 이건 박수야. 왜냐하면 이건 이미 검증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좋은 생각을 해도 그 좋은 생각이 제일 먼저 아웃돼요. 왜냐, 검증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럴 거야? 그럼 결국 과거 했던 짓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뭐 이사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막 직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해도 거의 대부분 예전에 했던 방법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들. 무조건 작년에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거야. 왜냐, 혹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썼는데 이게 과연 먹힐까? 확신을 필요한 거죠. 그 확신을 주는 게 구조론이라는 거예요. 구조론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차이는 구조론을 안 배운 사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혹시 이거 안 되면 개망신인데 해서 밀어붙이지 못하고 아이디어를 그냥 사장시켜버려요. 사실 아이디어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확신을 못 가지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론을 배우면 확신을 가지고 포기를 안 하는 거죠. 구조론은 이론이 맞으면 맞는 거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가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다. 그게 구조론의 장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구조론은 생각하는 기술이고 생각은 분류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 분류가 질이다. 같은 것끼리 모으면 보통 질이 같은 것끼리 모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마구잡이로 분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아, 구조론이 분류 이론이라는 걸 깨닫고 도서관에 가봤어요. 도서관학과라는 게 있는데 도서관학과 책을 내가 읽어봐서 보니까 그냥 분류해라. 서점에 가면 이제 분류가 있는데 맨 앞에 이제 도서관에 가면 맨 앞에 총류가 있어요. 총류 하나 있고 그 외에는 그냥 개판이야. 그냥 많이 팔리는 책 위주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분류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파는 책의 분류 방법, 전시 방법은 그냥 많이 팔리는 인기 있는 책 위주로 분류한다. 끝! 아무 내용이 없죠. 그럼 공자가 유계를 분류했는데 뭐 시, 서, 예, 뭐 이런 잔뜩 분류했는데 그 여섯 가지를 뭘 분류냐? 그냥 한 거야. 아무 기준이 없어. 근데 분류를 처음 생각해 본 사람이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시학 뭐 이런 걸 얘기했죠. 근데 그냥 마구잡이 분류는 그냥 이 눈으로 보고 똑같은 것끼리 모으는 거예요. 그건 분류가 아니고 구조론의 분류는 사건의 진행에 따른 분류다. 사건의 진행 단계가 기성전결로 간다면 제일 먼저 기를 모으고 그다음 성, 그다음 전, 결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구조론이에요. 그래서 왜 이 분류가 중요하냐면 남들이 이렇게 안 하니까 남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분류하고 이쪽은 기성전결로 분류한다고 진리자 힘운동량으로 분류하면 무조건 이쪽이 이기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 이만큼이라도 앞서니까 이기는 거예요. 바둑 시합을 한다면 남들보다 한 수를 알면 이기는 거예요. 반집 차이로 이겨. 많이 이기지 않으면 돼. 그래서 구조론은 분류 이론이고 분류하는 방법은 마구잡이로 비슷한 걸 모으는 게 아니라 시공간에 진행되는 사건의 전개 순서를 따라서 맨 처음에는 결합을 모으고 그 다음에 입자를 모으고 그 다음에 힘을 모으고 그 다음에 운동을 모으고 그 다음에 양을 모으면 된다. 이게 에너지 흐름을 따라가는 발생 계통을 따라가는 분류다. 나무가 있다면 맨 밑에 뿌리가 땅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입자로 독립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나무꾼이 이제 도끼로 친다면 뿌리를 치는 게 아니고 줄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외력에 대해서 맞서는 부분이 입자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독립군은 항상 이 일본군하고 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가는데 앞을 딱 가로막는 게 입자예요. 나무는 어디 가지나 뿌리가 아니라 줄기가 딱 가로막는다고. 그래서 뿌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줄기 그 다음에 갈라지는 분기점 이 부분이 힘이에요. 나뭇가지 꺾으면 그 부분에서 딱 부러져. 딱 부러지는 부분이 힘이라는 거죠. 힘이 작용하는 부분이 힘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긴 가지는 운동이죠. 그래서 나무가 있다면 뿌리, 줄기, 갈라지는 분기점,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나뭇잎, 이 순서대로 진립자 힘 운동량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분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론 남들보다 더 잘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생각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남들보다 이만큼이라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생각은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남이 모르는 걸 한 개만 해도 저 사람 뭔가 아는 게 있구만 하고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 이론 하나만 배워도 구조론은 써먹을 때가 많다. 회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50분 정도 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설국 1차에서 분류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그럼 파워트레인을 중심으로 분류를 해야죠. 네. 구조론은 연역적 분류입니다. 귀납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냥 주워 섬기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두 사람이 대화만 계속하다 보면 다이버의 범위가 점점 좁아진다. 대화에서 범위를 좁혀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 지금까지 몇 분이죠? 네, 숫자를 제가 좀 알아내지 못했는데 61명이 참여했군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바로 건너뛰고 수요일 뵙겠습니다.